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영광도 함께 고난도 함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한 25년 전인가 911이 일어났을 때 미국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었죠. 그러나서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전쟁이 일어났었지요. 그래서 조지 부시 대통령을 조지부 부순다 그래가지고 조지 부시다 그렇게 농담삼아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조지부 부신다고 조지 부시 대통령. 근데 조지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가 조지 H. 부시예요. 그분도. 근데 이 조지 H. 부시 대통령이 현직에 재임하고 있을 때 한적한 어느 시골 초등학교를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인 앤서니 핸더슨이라는 이 꼬마가 부시 대통령에게 말하기를 할아버지가 대통령, 미국 대통령, 우리 대통령 맞습니까? 증명해 보세요. 이거 부시 대통령이 참 난처하게 됐습니다. 대통령 증명서가 있던가요?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기껏 하는 것이 드라이브 라이선스, 운전면허증을 딱 내놓으니까 이 아이가 여기에 대통령이라고 써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레딧 카드를 보여주었는데 얘가 또 보니 여기에도 대통령이라고 안 쓰여있네요. 대통령이 맞느냐고 어린아이 말에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다가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운동장에는 까만 선글라스를 낀 아주 우람하게 생긴 대통령 경호관들이 쫙 대통령에게 모여들었고 커다란 리무진 자동차가 거기 있어서 거기에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이 올라타는 걸 아이들이 창문 너머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때 부시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이 꼬마가 무슨 말 했는지 아십니까? 와, 진짜다. 대통령이 진짜라고. 우리도 진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아멘이 없네요. 아멘 해보세요. 우리 가짜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어떻게 확신하는가? 아무리 내가 나 자신을 살펴봐도 하나님 성품 닮은 거 하나 없습니다.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뜯어 살펴봐도 하나님 닮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마음 씀씀이조차도 선하기보다는 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나의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일이 막히고 꼬이고 힘들면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는가 하면서 의심하지 않던가요? 비록 이런 나의 모습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해 주는 분이 계시는데 16절에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라고 말입니다. 성령은 나를 하나님이 양자 삼으실 때 내 안에 쑥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런 성령의 내적 증거를 받은 우리의 영혼도 담대하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속에 죄와 악이 넘치고 있지만은 그럴지라도 내가 가짜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자, 그러면 양자의 영을 받아서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양자 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 삼으신 그 영을 받아서 진짜 하나님과 아들과 딸들이 된 그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실증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꼬마가 대통령이 타는 리무진을 보고 아 진짜다 이랬던 것처럼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모습을 무엇을 가지고 보여주겠어요? 증명서 있나요? 명패 있어요? 없잖아요. 삶을 가지고 보여줘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영은 성령을 가르칩니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온한 삶이 아니라 늘 싸움을 싸우는 전투적인 삶이라는 말입니다. 무엇과의 싸움입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의 기싸움입니까? 아니면 나의 앞길을 방해하는 나의 원수들과의 싸움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나와 감정이 좋지 않은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데 그것은 나의 육신과의 싸움입니다. 육신이 뭘까요? 물질로 되어 있는 우리의 몸, 육체를 가르칩니까? 육신을 우리의 몸을 의미한다면 육신과의 싸움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망과의 싸움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배고픔을 느낄 때는 음식이 당기고 목마름을 느낄 때는 물을 찾습니다.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는 먹고 싶은 욕망, 마시고 싶은 욕망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억제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하는 전투일까요? 만약 그게 맞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출가한 불교의 승려의 삶과 다를 바가 뭡니까? 불교한 스님들은 이런 싸움을 한평생 해요. 몸에 일어나는 배고픔 이런 걸 누르잖아요. 그거 왜 눌러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싸워내야 하는 싸움은 그런 싸움 아닙니다. 우선 육신이라는 정의부터 새롭게 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육신이라는 개념, 단순하게 육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우리의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사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배고픔이나 목마름 같은 또는 성적인 욕망들은 중립적이고 뉴트럴하고 악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런 욕망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악이 가세될 때 그것을 육신의 욕망이라고 부릅니다. 배고픔을 느끼기에 먹을 것을 찾아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는 먹고 돌아서면 또 어떻게 해요? 배가 고파요. 한밤 중에 자다가 일어나서 밥을 한 그릇씩 뚝딱 먹어 치웁니다. 그러면 드는 생각이, 야, 이게 뭐예요? 뭐. 식욕, 탐욕, 이것 때문에 죄 짓는 게 아닌가? 그거 죄 아니에요, 죄. 그러나 배고픔 때문에 이웃 것을 훔치고 빼앗을 경우 그 배고픔이 육신의 욕망이 됩니다. 그렇죠? 배고픔이라는 욕망 때문에 악이 가세함으로 뭘 지어요?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바로 이런 악에 물들어 있는 육신과의 싸움이지 배고픔 때문에 일어나는 음식에 대한 욕망 자체를 거부하면서 그 욕망과 싸우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불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금욕주의를 배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와 육신과의 싸움, 악에서 솟아나는 욕망을 누르고 죽어야 산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육신을 누르면 누를수록 육신은 더욱 반발력이 세워집니다. 먹지 말아야지, 먹지 말아야지, 팍 눌려보세요. 더 먹고 싶어. 이게 금단의 열매가 됩니다. 마치 용수철을 누르면 누를수록 반발력이 커지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도 전쟁을 해야 되니 고달프기 그지 없겠지요. 비록 출강한 승려들보다는 덜 고달프지만은 말입니다. 승려들은 일어나는 욕망 자체를 없애려고 하니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죽을 때까지 먹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는데 그거 득도하기 위해서 눌러야 하니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 욕망을 인정하지만은 그 욕망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만 전쟁을 하게 되니 조금은 덜 고달프지요. 자, 그런데 육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싸우면 힘이 들지만은 날 대신해서 싸워주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 힘들지 않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와, 열심히 싸워보세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한번 싸워보세요. 얼마나 힘드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은 뭘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나의 영이에요? 아닙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성령을 가르치는 게 확실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읽어보면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을 삼격인 역격 이거로 사용하는 걸 볼 때 역격은 도구요 수단이요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령을 내 의지대로 휘두를 수가 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성령이 무생물이고 하나의 힘이고 세력으로만 존재한다면 우리가 성령을 우리의 마음대로 흔들어도 됩니다. 내 돈벌이에 사용해도 됩니다. 그러나 성령 무생물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들처럼 지, 정, 의를 갖고 있는 인격이십니다. 지정과 감정과 의지를 지닌 인격이면서 막강한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우리가 휘두른다고 휘둘리겠어요? 안 휘둘래요. 오히려 성령이 자신의 거룩한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죽을 때까지 육신과의 전쟁은 계속되어야 하는데 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 안에서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내가 그 환경만 조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누가 싸워요? 성령이 싸우세요. 나는 성령님이 행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장애물을 치우고 성령님이 힘껏 싸우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기만 하면 됩니다. 여유만 내가 하면 돼요. 성령께서 내 육신의 욕망을 누르게 되면 죄를 지으면서까지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자리에서는 내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내가 계속해서 내 안에 이르는 육신의 정욕, 나쁜 정욕들이 내게 일어나는 그 육신적인 욕망과 더불어서 일어나는 육과 싸우다 보니 내가 지치면 내가 육신의 정욕에 패배하게 돼서 죄를 짓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싸움은 나와 육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성령과 육신과의 싸움입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맨날 영적인 싸움하면 얼굴이 이렇게 돼서 피곤해 쩌들. 아유, 그거 아니에요. 얼마나 쉬워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싸울 수 있게끔 나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환영하며 열어만 두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알아서 아까 조지 부시처럼 조지 부십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 그때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성령 옆에 물러나 있어. 내가 주체가 돼 때리고 싸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이런 악한 생각이 일어나는데 날 대신 싸워주십시오. 얼마든지 주님 환영하면 싸우십니다. 성령으로. 힘들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런 싸움을 하라는 말인데 이 내가 주체가 되고 싸우니까 한평생 지치고 힘들고 아이고 고달픈 생을 아니요 룰루랄라 하면서 주님께 조금 더 영적인 체험을 하신 분들은 악한 생각이 일어나면 방어문을 한번 두드리면 그냥 쑥 들어가요. 그 감정들이 악한 감정들이 그냥 사라져요. 싸움 할 것 없어요.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이제 내 속에 일어나는 어두운 영들을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어두운 생각들, 악한 정적들이 물러납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지요. 한번 받아보세요. 얼마나 편안한데요, 신앙생활이. 금요일날 기도하러 나오세요. 요즘 보니 금요일날 다 우리 집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아. 너무 편안한 삶을 사는 것 같아. 와서 좀 성령 은사도 좀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신앙생활에 룰루랄라 편안한지 몰라요. 둘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인도한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무릇은 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의 수사적인 표현일 따름입니까? 레토리컬 그런 수사. 내가 인생살이를 나의 주체적인 결단으로 하지만은 그것을 성령이 인도했다는 표현을 썼을 뿐일까요? 아니지요. 성령 인도는 실제적입니다. 성령은 인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성령 인도가 없이는 아무도 천국문에 성공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지혜밭 마인, 지혜밭 마인. 그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지혜는 어디에 묻혀있는 줄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뭐지요? 38선 2km 안에 비무장지대에는 지뢰가 그렇게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게 비가 오거나 뭐가 오면서 움직여요. 그래서 어디 묻혀있는지 몰라요. 수색대원들이 가다가 지뢰밭 터져서 죽고 그러잖아요. 세상 곳곳에는 성도들의 영혼을 날려버릴 사탄이 매설해놓은 지뢰가 쫙 깔려 있습니다. 지뢰가 어디에 매설되어 있는지 우리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다. 어느 길이 하늘 가는 안전한 길인지 성령께서는 확연히 알고 계시고 그 의의 길로 성도들인 우리들을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인도한다는 것은 몰아간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인도라는 것은 성령이 앞서가면 우리들은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디딘 발걸음을 내가 거기에 발걸음을 놓으면 안전합니다. 큰 식당에 가면 입구에서부터 웨이트가 테이블까지 안내해서 앉히지요. 그거의 인도입니다. 그거의 사투리인데 그것이 인도입니다. 인도한다는 말의 배임은 몰아간답니다. 양들은 인도해가고 소떼는 짝대기를 뒤에서 때려서 데려갑니다. 소몰이꾼, 소를 인도하실 이동시킬 때, 소와 돼지 인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뒤에서 짝대기를 치면서 데려갑니다. 몰이꾼이 의도하지 않는 길로 소떼가 가면 뒤에서 여지없이 해처리로 칩니다. 소떼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양떼는 다르지요. 주님은 우리의 양무리의 목자입니다. 앞서가면 우리는 따라갑니다. 목자의 뒤만 잘 따라가면 양떼는 문제가 없어요. 쉬익 다른 데 가니까 문제지요.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셨습니까? 각자 물어보세요. 누가 이런 혜택을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빈부귀천 남녀노소의 차별 없이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성도들 각자가 가야 할 마땅한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취하여 걸어가면 됩니다. 열려진 저 천국문을 향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당당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요 캠년장 성도들이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자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길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고 바른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는 성령께서 그 성령께 우리의 전부를 한번 맡겨보지 않겠습니까? 한번 맡겨보세요. 삶의 전부를 드립니다 하고. 제가 23살 때 그랬어요. 성령이 막길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면 코가 끼어가지고 목사가 됩니다. 혹시 고개 두려우면 그렇게 있는 기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오해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한다면 실패가 없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참 골치 아파요. 내가 손대는 세상 일이나 혹은 교회 일까지도 실패가 없고 성공만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인도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성령 인도에 대하여 몰라도 한참 모르는 무식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을 인도하실 때 세상적인 성공인 부와 명예와 세상적인 권세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게 성령 주셔서 나를 인도하는 이유와 목적은 나를 하나님 앞으로 면전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목적은 내 영혼의 성장과 나의 구원 완성을 위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상 성공 쫙 누리다가 나중에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면 그거 성령 인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 구원 완성을 위하여 가끔 나를 어디로 사망이 응층한 골짜기로 인도할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시편 23편 기자는 내가 사망의 응층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이 자신은 그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가지 않고 양떼들인 우리들만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넣은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먼저 그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가셨기에 양들인 우리들이 목자의 뒤를 따라서 그 골짜기로 들어갔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망의 골짜기에 나 홀로 있는 것 같지만은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 사망한 골짜기에서 내가 신음하고 있을 때에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끔 지키시고 있고 저 밝은 빛이 보이는 실제적 저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필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인도하실까요? 다른 평탄한 길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길이 내 인생에 있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선의 길이었기에 그 길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앞서서 들어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최선의 길이 세상적인 번영과 성공이라고 생각하기에 성령께서 반드시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는 접어두시길 바랍니다. 인도하시면서 주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안 주시겠어요? 그걸 목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것 때려 부수려고 이렇게 고난을 잠깐 주셨을 뿐입니다. 그거 빨리 때려 부수면 얼마든지 세상 가운데서도 성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의 결과로 주어졌기 때문에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요셉을 애굽에 보낼 때 어떻게 보냈던가요? 노예로 보냈어요. 노예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요셉을 보낼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최선의 길이었기에 그를 미디안 상인들의 손으로 노예가 되어서 애굽에 팔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낼 때 죄수로 보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수많은 방법 중에 하필 죄수의 몸으로 왜 보냈어요? 그 길이 바울에게는 최선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복음이 로마 사회 중심부에 전파되지 않았던가요?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죄 없었지만은 내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저만은 여종을 고쳤다는 것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울과 실라 일행들이 받은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간수가 구원받았고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되지 않았던가요? 빌립보 지방으로 오기 전 소아시아 지방인 드로아에서 보았던 마케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 환상이 하나님께서 배 타고 유럽으로 가라는 사인으로 받은 후에 곧바로 배 타고 건너편 빌립보로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이 환상까지 보여주셨으니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의 가는 길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전혀 뭐가 고난이 없겠다라고 바울 일행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 같아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룰루랄라 그러면서 레드카펫이 깔려있어서 빌립보 지방에 복음 전하는 것 일사천리로 진행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뭐였어요? 투옥과 매맞음이었어요. 그런 고난 가운데로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무엇을 하려고요? 빌립보 지방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려고 말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까?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었기에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예,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면서 죽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높이 달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무 위에서 피 흘리면서 죽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너와 나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기에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내가 피 흘릴 때 예수의 생명이 이웃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예수 생명이 이웃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으십니까? 때로는 평탄한 길로, 때로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 고난과 눈물의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평탄한 길에는 우리 주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과 고통의 자리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눈물과 고통이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홀로 나 홀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 물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주님께서 나는 너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느니라. 너의 숨결보다 더 가까운 곳에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는 성령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도 함께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를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영광도 함께 고난도 함께 참 좋은 모토입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고난은 싫다 영광만 누리자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모든 고난을 지고 끝을 내셨기에 이제 우리는 영광만 누리면 된다는 신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학적인 이해이고 심각한 미스 언더스탠딩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우리 주님 예수께서 받아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영적인 도둑들입니다. 사과 하나가 있는데 사과를 한 입 베어 먹고 주님께 드리는 분도 있고 두 입 깨물어 먹고 주님께 나머지를 드리는 분도 있고 사과를 모두 먹고 못 먹는 시부분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양심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아직 우리가 받아야 할 영광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 영광은 현재의 영광이 아니라 내세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영광입니다. 얼마나 큰 나라인데요. 영광스러운 나라인데 그 영광을 상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프루덴셜 빌딩 하나만 가져도 그 영광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저 영광 프루덴셜 그거 하나만 해도 영광인데 그건 비교가 안 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상속할 상속자들입니다. 우리들은 적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양자가 되었기에 적자인 예수께서 상속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양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이 되는 신분의 변화가 있었고 신분의 변화가 되었기에 따라오는 영원히 누려야 될 축복, 즉 상속권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장래에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에 대한 상속권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금 누립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장래에 누리게 될 여러분과 저의 영광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일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분깃입니다. 장래의 영광을 우리 주님과 함께 저 하늘나라 위에서 누리기 위하여 오늘 이곳에서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은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복신앙들은 땅에서 그걸 누리고자 그래요. 그거. 그게 전부거든요. 그거는 목적이 아니고 결과에 따릅니다. 주시면 감사하고 안 줘도 할 수 없고요. 주시면 진짜 감사하고요. 결과예요. 결과. 믿음의 결과. 믿음의 목적,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겁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인 성령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그의 아들과 딸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승리하는가? 승리하는 방법 간단해요. 성령께서 날 대신하여 내 안에서 싸우시도록 하면 나는 늘 그 육신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그저 성령이 막힘없이 내 안에서 싸우시도록 내가 장애물을 치워주기만 하면 돼요.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예요? 안 믿어 예수님. 성령님 안 믿어. 그러니까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없지요. 그게 장애물이에요. 주님 믿습니다. 고백해 보세요. 성령이 룰루랄라 하면서 내 안에 역사하실 텐데. 둘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성공적인 삶에도 성령의 인도함이 있지만은 내가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맬 때라도 성령의 인도함이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실패와 자를 경험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그 실패와 역경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내 가장 가까운 숨결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셋째로 장래의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기 위해서 이제부터 나도 주님 권한에 동참해야겠다 이런 각오를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영광도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했던 고백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주님 전전에 나와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여 내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신적인 생각을 성령께서 이렇게 제압해 주시고 또 내 삶을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 심령을 바꾸어 주옵소서. 사는 날 동안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더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상속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서 마지막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성보선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광도 함께, 고난도 함께, 영원한 천국의 저 영광, 그것을 눈을 열어 또 열려진 저 천국문을 통해서 바라보고 당당하게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제하신 예배드린 온 캠년장 지체들의 심령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캠년장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제 시계가 있어서 5시 반에 저희 지금